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쁜 날이지요. 뭔가 좋고 설레이고 뭐 그런 거막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별로 여러분 표정은 별로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예. 제 안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교인들은 성탄절이 기쁠까? 우리 교인들은 과연 성탄절을 기뻐할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사실 이 성탄절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영상 한번 보죠.
네,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는 떠들썩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캐럴은 물론이고 흔했던 트리 장식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썰렁한 성탄 연휴가 된 건지 손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았지만 강남역 사거리는 연휴 주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자취를 감췄고 캐럴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늘어선 가로수엔 성탄을 기념하는 작은 장식물조차 달리지 않았습니다. 대표 관광지인 명동,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도 성탄절 분위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민은 성탄절을 기념하고 싶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노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나라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성탄 특수를 노린 화훼업자들은 울상입니다.
성탄절을 아주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상품을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오시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매장 안에서 아예 캐럴을 틀지 않는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많이 안 나오시니까 이제 그냥 문 닫는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그 트리 장식이나 그런 음악들 잘 안 틀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조용해졌어요.
경기 침체에다 유례 없는 정치 게이트까지 겹쳐 성탄절 실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SBS 손형안입니다.
그렇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우리 개인의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기뻐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쪼록 오늘 저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속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에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출생할 당시의 상황은요, 우리와 똑같이 기쁨의 이유가 많지 않았어요. 기쁨의 이유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랬거든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그런 이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을 찾아가게 되지요. 요셉과 또 임신 중에 있었던 마리아도 역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요. 물론 지금도 베들레헴이 그렇게 넓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더 좁았지요. 더 작은 도시였지요. 생각해 보세요. 뭐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관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형편없는 시설들이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다 모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방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구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쉽지가 않았던 거지요. 더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고 또 불편했겠습니까? 임신한 몸이잖아요. 임신한 몸이면 당연히 손발이 붓고 저리고 할 텐데 그것도 광야 길을 여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마리아의 입장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웃을 내야 웃을 수 없는 상황이죠. 기쁠 내야 기쁠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리저리 헤매다가 방을 찾지 못해서 급하게 마구간을 구하게 되고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분명히 이 일은 초라한 일입니다. 이 일은 전혀 기쁘지 않은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찬송은 성탄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초라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마땅히 쉴 만한 방도 없고 힘들고 지쳤는데 누구 하나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보면 마치 구유에 누워있는 듯한 정말 처량한 신세이고, 어쩌면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과 평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기뻐질까요? 남부끄럽지 않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기뻐질까요? 외로이 지내지 않을 만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기쁠까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 기쁠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탄의 본질적인 기쁨은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지요. 성탄절이 되어도 집이 없어 거할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늘 당장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헤어진 가족과 만날 수 없어서 외로이 일평생 살아내야 할 힘겨운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선물은 고사하고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몸에 찾아와 있는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탄의 즐거움이 이렇게 세상의 어떤 풍요에 의하여서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성탄절은 불행하고 슬픈 날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성탄절이 기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슬픈 날이 되고 서글픈 날이 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뻔히 십자가를 질 것을 아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냐.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인데 슬픈 날이지 어떻게 그게 기쁜 날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그분의 신앙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선물을 가져다 줄 때요, 그 사람은 그냥 쉽게 그 선물 골라오지 않았어요. 아, 이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때는 어떤 감동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을 해주면 이분이 행복할까? 그러면서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물 고를 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특히 더 귀한 분일수록. 정말 그 귀한 분에게 내가 선물을 드려야 된다고 할 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여러 번 고민해서 정말 그 고뇌와 아픔의 시간들을 거쳐서 준비된 선물을 그에게 가져다 둡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선물을 가볍게 여기든지 아니면 그 선물을 야, 그 고통, 그 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선물 준비해왔냐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준비해 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내가 다시는 내가 선물 하나 보다 이런 생각 안 겪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이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는지를 보시면 돼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냐면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밤이 되면 무척 춥습니다. 정말 추워요.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 추워요.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이 막 불고 그리고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너무 추워요. 예. 그래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도 그 밤에 양떼를 지켜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누구입니까? 목자예요. 목자.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목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 날 씻지도 못했으니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제일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성탄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떤 세상적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세상적 풍요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굳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며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축제를 하면서 뭔가 흥청망청 큰소리치며 즐거운 파티를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장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지면 더 기쁨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기 예수의 탄생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른데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아기 예수의 탄생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로 생활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대로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을 한다는 거 어쩌면 정말 일로부터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대상이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목자들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만약에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기쁨일까요? 뭐 부귀영화, 재물, 명예 이런 것이 기쁨일까요? 아니요. 그런 게 기쁨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을 때 그것이 기쁨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이 뭐냐 할 때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타락한 자식들이 돌아오게 되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 소식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들에게 들려졌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시에 지금까지 아무도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 기쁜 소식을 자신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수없이 업신여기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 쌍욕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이 큰 기쁨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서는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으로 기뻐하며 그분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뻐요.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이 기쁨이 전해지죠.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직업, 직종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목자가 아니고도요, 얼마든지 만날 대상들이 있었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굳이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이 기쁜 소식이 들려졌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할 때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지요. 너무도 기쁘지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요즘 퍽퍽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목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게도 목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내 갈 길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치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줄 구원주,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목자는 밤낮 없이 수고해야만 합니다. 목자는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기꺼이 해야 합니다. 때로는 맹수가 공격해오면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단 먼저 양들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론 양떼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해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탄의 유혹에 속고 넘어져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우리는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겠지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참으로 다행히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이 탄생했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으니 우리가 기뻐해야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기뻐해야죠. 그 거칠고 그 힘든 일들을 그저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탄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지요.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할수록 그 기쁨은 더 커집니다. 정말 기쁜 소식일수록 여러분 서로 먼저 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을 전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쁜 일이다 라고 여겨질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 딱 다물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이고, 서로 먼저 앞다투어 가가지고 빨리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오신 일이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감동 아니겠습니까? 앞다투어서 서로 먼저 전하고 서로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나가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성탄절에는 어떤 파티가 없어도 어떤 특별한 이벤트 선물이 없어도 상관없이 기쁩니다. 예수님만으로 즐겁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따분하게 보내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을 보면 저는 심히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여전히 세상 걱정에 매여서 아이고 목사님 무슨 철이 없는 그런 생각하세요. 내 삶이 지금 내 처지가 어떤데 내 상황이 지금 어떤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성탄의 감격을 누리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감격으로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오히려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마음속에서부터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만 즐거워하고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만 좋아하고 기뻐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반드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널리 널리 알려서 우리 모두의 기쁨 되도록 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큰 기쁨과 평화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쁨 소식을 전하며 모두가 기쁨이 회복되는 이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시작으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듯 오늘 저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의 무게로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며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저희에겐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며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으로 마음껏 기뻐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그 회복된 기쁨으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고 먼저 희생하는 수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화목하고 참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평화 찬양하겠습니다.